자, 전도서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전도서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연결해서 마치 설교 하나 만들듯이 그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책이 끝날 때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각 책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나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서가 알려주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헛됨 혹은 허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뭐 meaningless라는 뜻도 있고 emptiness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헛됨을 어디서부터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창조 질서를 잡으시기 전 이 땅의 모습, 거기에 어둠과 또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잡으시고 어둠을 속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한 것을 채우세요. 그런데 그때의 그 공허라는 단어를 우리 전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허무, 헛됨하고도 연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창조 사건이지만 이 허무라는 것은 이제 죄 때문에 찾아온 이 땅의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잡으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 여기서 공허가 emptiness. 하나님의 신께서 창조 질서를 잡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이제 창조를 하실 텐데, 그 이전에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 사건을 담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패턴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이후의 구원 역사에서 일어날 새 창조 패턴이 바로 이 창조 패턴으로 일어나요. 그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죄악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구원하셔서 창조,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구원 사건인데, 그 패턴이 정확히 창조 사건의 패턴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혼돈도, 이 공허도 우리가 같이 이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허한 데서 구원을 받았는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여름에서 가보면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실 때 그렇게 알려주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분명히 그거는 창조 사건 때 보여지는 이 땅의 현실이었, 이 세상의 현실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보여주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헛된 이 죄악 세상의 모습이 공허라는 거죠. 왜 거기 누가 빠져 있을까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을 emptiness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건데, 때때로 하나님을 또 버리고 헛된 세상을 따라가면 헛된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공허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이 헛됨과 공허가 채워지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즉 구원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우리 인생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안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를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그것이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가 와 흑암의 이 상태가, 죄인의 그런 공허의 상태가 찾아왔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인간의 그 죄악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처음에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는 헛됨에 굴복되는 삶이 아니었죠. 그 삶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채우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아들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까지도 참여가 되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을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그 만족에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에도 아담과 이브가 함께 참여되어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기쁨의 교제가 있었어요. 즉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창조 때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첫 창조 때의 안식일에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경배를 드려야 할 더 큰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천국 바라보며 살았어요. 물론 그 당시는 자기의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헛되지 않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첫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 하나님 교제에 나누는 삶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최고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죠? 헛된 세상을 얻으려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이제 헛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인생의 공허함이라는 게 뭐 그냥 살다가 아이고 내가 살면서 도대체 이뤄놓은 게 뭔가 이 인생 이렇게 몇십 년 사는 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이런 거가 그저 허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왜? 첫 창조 질서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자꾸 떠나가고 있다면 이 공허를 또 맛보게 되는 거죠. 물론 영원한 공허로는 가지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도 그렇게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게 되면 자꾸 공허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사람도 헛된 것에 굴복해야 되는 인생이 되고 모든 만물도 헛된 삶에 굴복하는 만물로 가는 거예요. 죄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은 온갖 죄악을 향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야 했다는 거죠. 이게 헛된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저주로 찾아온 방금 그 내용을 보시면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언약 저주로 찾아와요. 물론 일반 저주가 보여져요. 뭐 고통, 잉태하는 고통, 일을 하여야 먹고 살고 그 이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생의 비참함도 보여주지만 그 이생의 비참함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에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심판으로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제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죠. 지옥 심판으로. 이것이 헛된 인생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헛된 인생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이 헛된 인생들을 살아가서 죽음을 통해 심판으로 가는 인생은 자기가 헛된 줄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방탕한 자식을 바라볼 때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순간적인 쾌락과 그것만을 보기 때문에 몰라요. 어느 길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를. 그런데 부모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는 헛된 인생들을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잘 못 사는 거, 잘 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들 된 천국에 속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공허와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서 창조 질서를 새롭게 잡아주셔서 예수님 닮은 아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구원자를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그 인생의 허무한 삶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그 앞구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브의 후손이에요. 여자라는 단어가 그 이브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헛된 삶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죽음 흙에서 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말 해요. 뭐라 그러죠? 공수래 공수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예,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시 허무한 대로 돌아가고 끝이 나야 되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뭐 요 정도의 그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죽음과 심판의 현실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헛된 인생의 가장 끝이라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고 헛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4장 2절로 가보세요. 그 뒤에 세 번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후에 처음 낳은 아들을 성경은 누구로 보여주냐면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이 가인을 낳을 때 뭐라고 이제 이브가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이브가 가인을 낳을 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얘기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아들이 첫 번째 난 아들이 아, 내 후손으로 주시는 구원자가 이 가인인가 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습니다. 헛된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자로 알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을 보니까 그런 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실망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그거예요. emptiness, 헛된, 공허, 그 단어예요. 아벨이라는 뜻이. 그래서 아벨을 낳고 실망하고 둘째 이름을 아벨로 낳고 또 아벨의 삶 자체도 마치 이 헛된 삶을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에게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헛되진 않았죠. 그 삶을 통해 누구를 증거하게 하셨죠? 예수님. 어쨌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헛됨, 공허, 허무, 수증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아담과 이브가 헛된 삶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또 다른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셋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헛됨에서 우리를 건져줄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도 세상적으로 보면 헛되이 가인에게서 죽임을 당하지만 참 아벨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아벨로 오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헛된 삶을 대신 지고 죽임까지 당하시고 심판까지 받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 우리의 헛됨을 자신의 삶으로 다 가져가시고 다 담당하여 주시는 분. 참 아벨. 참 헛됨 삶을 사신 분. 그 삶을 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헛된 것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가 계속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출애굽 구원.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으로 헛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나요? 그렇게 회복되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갔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그 내용을 두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출애굽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격발했다. 허무한 것으로. 다시 나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허무한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예요. 그게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정욕 따라 세상 우상 섬기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왕 섬기자. 이 삶이 허무한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버리고 헛된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 세상에 매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따라 세상에 매여져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사실 우리 삶의 예배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첫 번째가 아니면 우리도 첫 창조, 새 창조 질서가 깨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삶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13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뭘 따라갔다고? 헛된 것으로 따라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허무한 삶. 헛된 것에 자기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상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으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죄인들의 삶처럼 살아간 것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허무한 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허무한 것이 채워질까요? 더 허무해지는 거죠. 더 헛된 것으로 가고 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우상숭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했죠. 아니, 우리 삶에 언제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첫 번째였고 하나님이 첫 번째였고 이런 삶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도 허무한 데서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어떤 질서가 회복되었는가. 우리 그 창세기 재밌는 말씀 우리 맨날 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질서가 어땠어요? 그 맨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담, 이브, 피조물. 근데 사단이, 뱀이 하나님을 미혹한 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업사이드다운이 돼버려요.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이브가 남편을 다스리네. 거기다가 아담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질서가 깨져요. 바로 이게 허무한 삶이에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아파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첫 번째로서 버리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 예배하는 삶의 첫 번째 예수님께도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보이는 허무한 데서 굴복하지 않는 이 천국 백성들의 가장 복된 삶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실 지키고 우리 삶에서 꼭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사실은 이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떠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긴 좀 힘들죠. 내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그 뜻 중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어떤 세상 형편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분주하고 어떻게 혼란스럽든지 이거는 절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날만큼은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냥 율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열망을 두고 천국에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반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게 하셨느냐? 주일 예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죄인은 항상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고 재물을 쌓는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소망이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삶은 헛된 세상만을 따라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해결돼야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채워져도 안 채워져도 그거는 헛된 것에서 더 했던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면 헛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채워지면 더 허무해요. 더 채워야 될 걸로 가득 차게 돼요. 안 채워져도 허무하고 이런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허무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주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헛된 것에서 건져지는 거고 허무한 데서 채워지는 삶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에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정말 완전한 기쁨과 만족 아닐까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 아닐까요? 천국은 무슨 뭐 가서 뭐 맨션이 있고 뭐 엄청나게 막 길거리가 막 진주 보석이 돼 있고 막 이래서 좋은 거 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세상에서 못 누리던 거 다 누리니까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은 한 가지죠. 내가 곧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왜 주님이 내 열망이고 주님이 내 소망이고. 우리가 기도가 마음의 소원의 고백이라 그러죠. 우리 마음의 소원의 고백 우리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소원이라는 뜻이 이 세 가지 소원 이래가지고 내 삶에 정말 하고 원할 이루어지길 원하는 세 가지 소원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desire예요. 열망. 내 열망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저의 열망은 뭐예요? 예수님, 천국. 이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이 열망이 되어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열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열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삶이 허무한 데서 건져진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삶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서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서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죄인의 인생은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해도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가야 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허무하고 헛된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도 우리에게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거기에 종된 것으로 굴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구원자가 오셨어요. 해 아래의 헛된 삶에서 우리를 해 위에 천국에 속한 헛되지 않은 삶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돌아갈 본향이 있게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정말 기뻐하면서 이 예배에 힘쓰고 살아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면 이 예배가 완전해지겠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가득 넘쳐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가득 찰 거예요. 우리 서로서로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거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이제 천국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천국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이 헛되지 않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본분이 무엇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로마서하고도 연결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쇠하여 가고 후패하여 가고 망하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에 속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열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같은 은혜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